아마도 요즘 같았으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일단 백성도 하고요. 그 예수님 오신 날에 화장까지 걸고 그와 아이들한테 짤고 예수님을 환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이틀 때문에 사실 그리고 네,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구원의 주로 모시는 분인지 알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날이 없어서 치면서 준비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삶을 보면 우리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그분이 갖고 있는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아갈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꿈꾸는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러한 삶 과정 가운데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은 지금 일단 졸업을 못하고 하고 있을 때, 졸업하고 나면 또 직장을 못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결혼을 위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꼭 구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지만 잘 못 구하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실 거예요. 최근에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다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잘 쉽게 또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명확한 목적이 있긴 한데 그 목적과 비전이 결국은 이룬 건 안 된대. 내가 얻을 것이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이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적을 다 이뤘는데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에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56빌리언, 우리 돈으로 하면 70조쯤 되는 사건에 대해서 델러웨이 판사가 그거를 무효 소송을 냈죠. 일론 머스크가 10년 전에 이 회사를 일으키면서 그때의 이사회들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 어떤 이야기 있었냐면, 자기가 이거를 만약에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 600빌리언이 되면 그때는 내가 10년 동안 일한 거,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한 푼도 받지 않고 내 퇴임을 받지 않겠다. 그 대신 내가 10년 후에 600빌리언이 되면 이 회사 측의 시가총액이, 그때에는 내가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겠다. 그게 56빌리언이에요. 그거지. 그런데 그 판사가 그거에 대해서 기각 소송을 냈죠. 근데 그걸 소송한 사람이 테슬라 주가 9주 들고 있는 사람이 그 소송을 내가지고 캔슬을 시킨 거예요. 9주 들고 있는 사람이. 9주 받고 있는 사람이 이게 부당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캔슬을 시켰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판결을 받고 난 뒤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한 장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컴퓨터 스크린 두 대가 딱 있는데 거기 게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고서 그거를 사진 찍어서 트위터, 지금 X라고 부르는데 거기다 올린 거예요. 여러분, 10년을 열심히 다녀왔어요. 자기가 목표로 가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열정을 거기에 내리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살지 못할 거예요. 일론 머스크처럼 갑자기 하다가 모든 일을 정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일중독자예요.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 일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회사가 4개잖아요. 테슬라가 있고 스페이스X가 있고 X라는 트위터도 있고 그 다음에 뉴럴링크도 갖고 있죠. AI 관련된 것들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런 사람인데 정말 열심히 살아있는데, 근데 그 모든 일이 자기가 투자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없이 모든 다른 사람에게만 유익이 되는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마지막 모습, 그 판결을 다 받았잖아요. 내가 그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한 푼도 못 받아 라고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얘기 드렸던 일론 머스크가 전혀 정반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데 그 예루살렘 나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자기의 영광과 존귀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주님께서 원래 가시려고 했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주님이 드디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계셨던 분이시고 또 한편으로 자신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분이세요. 여러분 자기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고 자기의 삶에 대한 긍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요. 네, 거기에 권세가 생깁니다. 자기 존재로부터 그 힘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네,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요.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아마 다 놀랐을 겁니다. 아니 왕으로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왕으로 온다고 하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타고 위용당당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가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신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습니다. 사람들 나와서 겉옷을 길에 펴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나와서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입을 모아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언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기로 결심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인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아니다. 여러분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말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뭐라고 나를 하느냐? 엘리사입니다. 모세입니다.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살아나신 선지자입니다. 예. 많은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A+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라 시모나 이것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얘기하시면서 좀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그 이후에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자기의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이야기 차감.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건 하늘 올라간다는 거죠. 그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누가복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죽음을 알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자기가 죽을 줄 아는데 굳게 결심하시고 그곳을 향해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제자라고 할 때 12명의 제자도 있고 120분들을 제자라고 부를 때도 있고 500명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를 때도 있고 수많은 무리들을 제자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12명을 포함한 수많은 제자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왜 따라왔을까? 여러분 왜 따라왔다 그들 마음속에는 그것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전투의 힘으로 군주로 파워를 갖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로 그가 이 땅을 로마에서 우리를 압제해서 구원하리라 하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 쫓아왔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라고 할 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있고 다윗 왕도 투에서 그곳에 성전이 있고 다윗 왕이 석정을 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안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곳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속에 있으나 그곳에 더 이상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는데 원래의 의미는 왕으로서 자기가 가서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 정말 자기가 이제 존경을 받는 장소여야 되지만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고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에서 정치인들이 로마의 정치인들이 모여서 야구하는 장소가 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볼 수 없는 것이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정치와 야합하고 교회의 지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행정을 보는 곳이 예루살렘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가셨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를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지만 더 이상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이제는 그를 죽이는 그를 십자가에 매달은 곳으로서의 예루살렘만 남은 겁니다. 예수님 그걸 알고 가서 알고서 거기를 향해 가신 겁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가신 거예요.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13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네를 모으려고 한 일 몇 번이냐 너희가 원하지 않나요? 예루살렘에 가면 원래 왕과 선지자가 대우를 받아야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왕과 선지자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사람들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 대우받지 못하고 다 돌로 맞아 죽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선지자를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에요. 예수님 그냥 가시지 않고 결심하고 가셨어요.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꼭 나의 임무를 마치리라 얘기하셨습니다. 19장 28절 누가복음 19장 28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앞서서 가신다. 목적을 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적을 정하고 앞서서 가십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한 대로 행함을 앞서서 하십니다. 가장 먼저 네, 참된 지도자죠. 자기가 말한 데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 한 주간 설교는 화요일날 다 쓰고요. 마음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그냥 네. 예루살렘을 생각만 하면 할수록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을 할수록 마음이 무겁고 이거를 어떻게 네. 느끼게 해야 되는가 내 자신이 느끼는 그것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든 일일까 어떤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와서 이 땅에 와서 고난과 핍박과 아무 멸시를 멸시만 나고 아무것도 존중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렇게 결심하고 앞서서 가신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마음일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 마음을 안다는 게 왜냐면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적으로 살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다른 사람을 위한다 말하지만 사실 거기 내 의미를 왜 없겠어요. 네. 그거 하면서 내가 거기 몇시 받고 존대받으면 뭐가 좋아요? 안 좋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거기 원래 존대받아야 되는 그곳에 가야 되는데 원래 존대를 받아야죠.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 가서 자기가 왕좌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셔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거부한 그 거부당함을 여러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한번 느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주간 계속 기도한 게 그건데 이게 너무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너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하는 삶의 모습과 주님이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는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서 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 예루살렘을 너희들 마음에 가지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너희들 마음에 내가 그를 위해서 죽어준 것처럼 너희들 마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많이 받았지 않나.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삶에서는 그걸 계속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결심하고 앞서서 가시고 아무 존귀함 받지 못한 그 자리에 마음을 가시는지. 주님 그런 마음 가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왕으로 군림하는 마음으로 가시지 않고 말씀하는 것처럼 겸손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29절과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향하려 가는 그 모습이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준비를 다 마치셨는데 막상 그가 들어가실 때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옷에 남주 그 모습 그 남주에 타고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귀를 타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것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높고 정말 고귀하신 분이지만 자신의 무력으로 통치하시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고 공의함으로 공의로 통치하기를 원하셔서 나귀를 타고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이 겉옷을 깔았고 그리고 주님이 가는 길가에 제자들의 겉옷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으로서 주님을 인정하시고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예루살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행하였던 주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이 진정으로 자신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왕으로 한편으로는 주님을 환영했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하늘에 태동하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 처음에 탄생하셨을 때 외쳤던 말과 같아요. 하늘을 향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 왕으로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의 전쟁과 분쟁,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생각해 보는 거라는데 하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시편 118편의 메시지와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할 때는 시편 118편에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18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편 118편은 우선 어떤 이야기가 주로 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도움과 대적을 위해 싸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인자심을 그리고 있는 시가 시편 118편이에요. 하나님의 도움과 인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시편 118편이에요.
5절과 7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편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사람이 어찌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편이신데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응하시는 줄 내가 아오니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붙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10절에 5절부터 10절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확실한 믿음의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오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이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적군에 눌려있고 나의 삶의 모습이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지금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내 앞날이 막혀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당신이 내 편이시옵니다. 당신이 내 편이시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요 당신이 나를 건져내시는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 그 고백 이후에 10편 10절 118편 19절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문이라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의를 통하여 나의 생명을 구원하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0편 118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이것에 대한 모든 기초가 하나님께신데 그 하나님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10편 118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건축자의 버림돌이 건축자의 버림돌이 진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이니 건축자들이 쓸모없어서 돌을 버렸는데 그것을 누군가 갖고 와서 진 모퉁이 가장 주춧돌이 되는 포마스톤으로 삼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이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를 알고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10편 118편의 이 내용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에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들이 버린 돌이 집에 주춧돌이 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버린 돌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원래 그를 모셔다가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종교의 많은 모습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분명히 내치워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버린 돌이 될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외침의 소리를 거부했던 유대 종교주자들은 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몰랐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구원의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야합하는 모습 로마의 정치권과 그리고 유대의 종교인들이 서로 모여서 그리고 야합하고 백성들은 흥미 가운데 있고 네, 나라를 예,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게 행해놓고서 참된 진리를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드러나면 어둠이 예,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진리는 손목 같아서 찌르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겁니다. 뭘 자기들의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빛된 주님을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린 그 버린 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기초로 다시 우리의 구원의 기초로 다시 이루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외치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것이 이 말씀의 배경을 갖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올 때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그를 환영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려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니 나의 삶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나는 왜 이렇게 위선적이고 내 삶이 보잘것없어 이렇게 보이시나요?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내 마음 계속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심해야 되겠죠. 똑같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할 때 이 두 개의 모습이 나눠진 겁니다. 하나의 군중들은 그들이 정확히 알 뜻을 알지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분명히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이어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 건전하게 원치 않으니 당신이 빛되신 그분은 그냥 어둠 가운데 계시옵소서 하고 그를 밀쳐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고 살아갈지 살아가야 되는데 한쪽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호산나를 외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내 어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를 그냥 죽일지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외치듯이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을 모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셔서 위에 침해 그 무리 가운데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거기 있으셔야 돼요. 나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 힘들고 내 약함 연약함 내 위선적인 모습 거짓된 모습 드러내는 거 어렵죠. 내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주께 맡기고 이쪽 편에 쓰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나를 네, 다시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 부분이죠. 어떻게 그분이 이 나귀를 타고 오실 수밖에 없는가? 나귀를 타고 오실 수밖에 없는가? 이 말씀의 배경은 사실 스가랴 말씀의 네,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스가랴 9장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겸손한 왕에 대한 모습을 네, 그리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예언한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마지막 예언자예요. 타케스가랴 말라가 이 세 사람이 네. 그때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면 성전 건축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성전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학계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성전이 한번 다 무너지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찾아오셔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거한다는 표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곳이에요. 성전이라는 곳이 원래가. 그런데 이미 다 없어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서 학계가 성전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예, 그리고 스가랴가 그것에 힘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성전을 시작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 가운데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을 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스가랴가 격려한 내용이에요. 네, 그게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왕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왕권이 통합된 하나의 여호와의 종에 대한 모습을 9장에서 그리는 모습으로 그리면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14장까지 그 이후의 내용은 뭐 다른 내용인가? 이게 스가랴서 핵심이거든요. 그럴 때에 제사장과 왕으로 같이 오시는 그분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리랑을 부르면 그 아리랑에 담겨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목적을 이해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때요? 20대 청춘들은 아리랑 하면은 뭐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게 있나요? 가슴 깊이? 아, 아무 생각 없네. 네, 아무 생각 없는 거죠. 대한민국 하면 어때요? 대한민국 짜잔짜잔짠. 갑자기 막 가슴 뛰죠? 이유도 모르고. 네. 여러분 이게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언어가 주는 정서가 있는데 그 말만 들으면 이유도 없이 즐거운 게 있어요. 대한민국만 들으면 갑자기 네, 2002년도 같이 백투더 2002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면 어떤 정서가 생기느냐 이거예요. 네. 그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있어요? 뭔가 감정이 드는 게 있습니다. 사실 내가 이 말을 듣고 와 이게 뭐 내 감동이 있다. 예수님 역시 참 나기도 아닌데 상상되고 뭔가 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가 네, 감정을 이입을 하고 싶은데 감정이 이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방금 이야기했던 스가랴의 예언을 기억하잖아요. 나기를 타고 오신 이가 있다고? 아니 그분이 그럼 오셔서 성전을 회복하고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왕으로서 온전히 다스리는 분으로 그분이 오신단 말이야. 이야 너무 좋은 분이시구나. 기대감이 생기는 거야. 기대감.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를 외칠 수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성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네. 그분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내 퀴즈 한번 해볼게요. 세상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을 일으키면서 대부분의 왕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 일으켰다고 주장하는지 아세요? 진시 황제도 이 얘기를 했고요. 알렉산더도 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준다고 내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평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진짜 황당하죠?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 나눴는데 제가 옛날에 세계 위인 이렇게 쫙 나왔는데 리스트 중에 2002년인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는데요. 그때 봤을 때 세계 1위 전 세계에 그 추앙받는 자 1위 누군지 아셨어요? 아시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그리고 2위가 징기스칸이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군대를 통치해가지고 세상을 다 휩쓴 사람을 세계 1위로 낳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좀 황당했었는데. 네. 여러분 그들이 주장했던 건 내가 평화를 이루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행한 일은 뭐냐면 전쟁이고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신다고 할 때 그러한 것으로 평화를 이러지 않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낮아짐으로 자기가 죽어짐으로 평화를 이룬 분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이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참된 평화를 이루고 싶습니까? 여러분 참된 평화를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 참된 평화를 이루고 싶으세요? 어떻게 그럼 IT 과학 문명을 뛰어나게 해야 되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세상을 저 평화를 주기 위해서 IT 문명을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과학자들. 물론 그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정말 참된 평화를 이룰 것이냐? 네. 퀘션 마크죠, 그죠? 네. 여러분 그 기계의 산업혁명의 마지막 종목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기계 문명의 마지막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쓰레기. 다 만들고 다 썼는데 남는 건 쓰레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제가 그 픽사에서 만든 영화를 좋아하는데 월리라고 하세요. 네. 월리처럼 되는 거예요. 월리의 세계. 월리라는 기계가 뭐냐면 쓰레기 정리하는 기계예요. 근데 다른 지구인들은 다 떠나고 지구가 이제 쓰레기 황폐화돼서 다 떠나고 이 월리 기계만 남아가지고 뭔가 차곡차곡 네. 기계의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정육각형 만들어가지고 맨날 척척 쌓는 거죠. 근데 그게 기계 문명, 우리가 기술을 발달시켜가지고 마지막 남아있는 결과물이 쓰레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치가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정치를 너무너무 잘 하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정치는 한쪽만 만족시키지 다른 한쪽을 만족을 못 시키니까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거죠. 평화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줄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자기는 공의로 섬길 것이고 섬기는 자로 내가 이 땅에 와 내 멍에를 내가 메고 간다고 얘기했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 그분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제 원래의 모습 우리의 이기심과 탐심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없앨 수 있는 주실 수 있는 그 근원을 잘못되어 있는 근원을 없앨 수 있는 그분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내 싸움은 끝났다. My war is over.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괴롭고 갈등하고 힘들고 하는 나의 전쟁 이 모든 것이 끝났다. 난 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My war is over. 어떻게 여러분들은 당신들의 전쟁이 끝나셨습니까? 그래서 평화를 얻으셨습니까?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리가 되고 평안 가운데 여러분 놓여서 있습니까? 여전히 컨트롤러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직 원하고 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주기 오십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고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하신 분이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분은 제사장과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온전히 수행하시고 우리에게도 평화를 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 가운데 다시 오신 분입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들의 행동. 다시 한번 말하고 싶지만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행동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그들을 축복하면서 맞이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그 입을 닫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온전하게 같이 이 백성의 무리 가운데 속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기여 우리가 그를 온전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정말 너무너무 슬피 오셨다고 얘기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 슬피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자기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 거에 대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오늘 되기 바랍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고 그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들에게 질책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행하신 일은 우리가 말로 평가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우리가 보답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적용으로 하나만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을 찾고 떠나가기 바랍니다. 누군가 예수의 본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예수를 보여주시오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의 본 모습은 어디서 드러났냐면 그가 죽으신 예루살렘 그 한가운데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가 본 모습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예루살렘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시오라고 밖에 말 못합니다. 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에 보면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리스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러고서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먼 곳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이가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 자기를 보러 오기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찾아봤을 때 부탁한 거 나를 보여주게 나를 보게 하소서 아 나를 좀 예수님 자기를 좀 네,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죽는 것으로 이야기하셨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밖에 보여줄 게 없다.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당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죄송한 집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주여 아버지가 당신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예수를 보여주십니까? 대중령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밖에 못하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루살렘이 있기를 바라요. 누군가를 위한 이 예루살렘을 찾기를 바라고 이 예루살렘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십자가의 삶의 모습이 흔적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루살렘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종려주일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결심하고 나아갔듯이 그 장소를 향해 갔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이 보내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나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예루살렘 그것을 찾아서 가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장소가 있길 바라요. 그곳이 있을 때만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루살렘 정말 저는 그거를 25살에 찾고 지금도 찾고 있고 네, 지금도 한번 이루면 그 다음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다음 예루살렘을 또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내 죽음은 어디인가. 한 번은 제 자신에게는 내 청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줄 알고 정말 7년을 내 몸 다 망가져가지고 정말 농담 아니고 한의사 선생님 제 몸을 지명했는데 7년을 사용을 끝나고 났더니 부정맥 생기고 몸에 막 그 열나고 막 이거 60대 때 생기는 정신 좋은데 제 30대 중반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때 진짜 예루살렘을 경험해봤어요. 죽었구나 이때. 그때 정말 죽는 거. 그리고 도망오듯이 여기 와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전 여기가 제 예루살렘이에요. 이 강단이 예루살렘이고 여러분이 제 예루살렘이에요. 제 열심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제자로서 만들려고 저는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갈 때 예수님처럼 나아가겠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정도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이 있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세우실 거예요. 그 기대하고 나가세요. 매 순간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살리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도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 가서서 예수님 죽으셨지만 그 가운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듯이 여러분들 또한 최동원 집사님 아버지를 위해서 분명히 죽으실 텐데 죽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또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거를 소망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